기독교인의 대항 로마 제국의 박해는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극악 무도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주 64년부터 313년까지 249년 동안 계속된 로마 제국의 박해로 교회 지도자들은 큰 고통을 당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박해와 핍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동족으로부터 혹독한 핍박과 출교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외에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역경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존귀하게 여기든 구약의 어떤 존재들보다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심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에 구약의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모세와 아론과 선지자들 또 제사 제도와 구약의 옛 언약과 비교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또 우월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과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이 더 높은 대제사장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부터 7장의 내용이 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의 제사제도와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서는 제사제도의 근본 목적이었던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새 언약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이해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제물이 양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중보자가 제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을 본떠 만든 모조품을 말하며 또 그림자는 원형을 통해 얻어지는 희미한 윤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이나 성전 제도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상에서 가장 우월하며 자기들만이 참 성전과 제사장을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념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화려했던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성전은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므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조차 하늘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와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은 물론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땅에 있는 제사장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셔야 하는 필연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언약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를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다 주를 알고 모든 성도는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약속입니다. 이뿐 아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지만 새 언약은 각자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고 교제하며 속죄의 은총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권면합니다. 구원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찌 박해를 두려워하며 거짓된 교훈에 유혹되어 주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를 믿는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잠시 있다 사라질 모조품과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붙잡기에 온 힘을 쏟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